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1일 목요일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합니다. 먼저 VOA 세계 뉴스입니다. 내년 1월 20일 취임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 백신 배포가 너무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29일 델라웨어주 웰밍턴에서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며 자신은 백신 접종을 빨리하기 위해 민간 분야와 협력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백신 배포 속도를 현재보다 5배에서 6배가량 가속할 필요가 있다면서 취임 이후 100일 동안 1억 회분의 접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민간업체에 백신이 필요한 물질 생산을 가속하도록 지시하기 위해 국방물자생산법에 따른 권한을 활용하고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한 대규모의 교육 캠페인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자신의 트위터에 연방정부는 각 주에 백신을 배급하고 있다면서 이제 운영하는 것은 주의 몫이다. 움직여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12월 말까지 미국인 2천만 명에게 백신 접종을 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질병통제예방센터 최근 집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약 210만 명이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한국행을 시도하던 탈북민 5명이 지난 9월 중국 공안에 체포돼 북한으로 송환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와 토마스 오헤야 킨타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 유엔 측은 이와 관련해 지난 10월 27일 중국 정부의 우려를 표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인권 최고대표사무소가 공개 서한 등에 따르면 49세에서 여성과 14세 소녀, 6개월 임신부 등 탈북민 5명은 한국으로 가기 위해 지난 9월 12일 중국 선양에서 출발했으며 다음 날인 9월 13일 중국 황다오에서 체포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엔 측은 중국 정부의 탈북민 체포 구금에 대한 법적 근거와 혐의, 탈북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등에 대해 질의하고 유엔과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송환 조치를 중단하고 유엔기구와 국제적십자사 등의 탈북민에 대한 접촉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세부 내용은 해당 국가의 외교 관계 등을 고려해 공개할 수 없지만 중국 내 체포 탈북민들의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30일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인근 군부대에 공습을 가했습니다. 시리아 언론에 따르면 이스라엘 전투기는 이날 다마스쿠스 인근 군부대에 미사일 공습을 가해 병사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했습니다. 이번 공습은 시리아 방공부대를 겨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시리아 내전감시단체인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레바논 국경과 가까운 지바다니 마을의 방공진지가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인권관측소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올해 들어 시리아 전역을 30차례 이상 공습했습니다. 이스라엘은 2011년 시리아 내전 발발 이후 알라사드 대통령을 지원하는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 시리아에 대한 공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 유럽연합을 완전히 탈퇴하는 영국이 베트남과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했습니다. 양측은 30일 런던에서 FTA에 서명했고 31일부터 발효됩니다.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성명에서 이번 FTA 체결이 베트남의 의류, 신발 제품, 쌀, 해산물, 원목 가구 등 수출 증대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양국 간 포괄적이고 장기적이며 지속 가능한 경제 협력의 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FTA 체결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따라 기존 EU 베트남 자유무역 협정을 대신하는 성격입니다. 이란 정부는 올해 1월 이란 테헤란 상공에서 격추된 우크라이나 항공 여객기의 희생자 유족에 각각 15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했습니다. 이란 국영통신은 30일 이란 법무부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항공 여객기 격추 사건은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임박한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올해 1월 3일 미군이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이란 군부 실세 가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부대 쿠두스군 사령관을 무인기로 공격해 사망했습니다. 그러자 이란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1월 8일 미군이 주둔한 이라크 군기지를 향해 탄도미사일 22발을 발사했습니다. 탄도미사일이 발사된 지 1시간여 뒤인 오전 6시께 우크라이나 여객기에 대한 테헤란 국제공항에서 이륙해 이란군이 쏜 미사일을 두 발에 맞아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1일 목요일 BOA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안소영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주요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최대한 빨리 대북 정책 검토에 들어가야 한다는 전문가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북한이 노동당 8차 대회 개최 시기를 내년 1월 초순으로 공지했습니다. 올해 유엔과 각국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액수가 전년 대비 17% 정도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지만 평북 북부와 함경 북부, 황해도에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8도에서 영하 9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20도에서 0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북부 앞바다 1.5에서 3m,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다음 달 취임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최대한 빠른 시기에 대북정책 검토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 중 취할 수 있는 건 취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빅터 차 한국석좌는 최근 군사 전문 매체 War on the Rock 기고문에서 북한은 결코 무시돼서는 안 되는 문제라며 다음 달 들어설 바이든 행정부는 다양한 대북 접근 방식을 숙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차 석좌는 북한의 비핵화, 바이든에게 주어진 6가지 선택이라는 제목의 이 기고문에서 과거 미국이 북한과 관련해 취하거나 고려했던 방식들을 소개했습니다. 여기에는 행동 대 행동, 리비아 모델, 통합적 위협, 트럼프 모델, 정치개혁, 그리고 군비 감축이 포함됐습니다. 차 석좌는 이 6가지는 모두 북한 정권이 북한 내부의 정치 상황만으로는 움직이지 않고 외부의 자극에 반응할 것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다면서 특히 밑바탕에는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가 깔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차 석좌는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가 했던 것만 빼고 모두라는 식으로 대북 정책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미 행정부들은 전임자의 대북 정책을 모두 거부하고 나중에야 기존의 정책과 똑같은 정책을 취하는 등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바이든 당선인은 과거의 대북 접근 방식에서 최선을 취하고 최악은 버리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가령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비핵화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약속한 합의 내용은 바이든 당선인이 포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북 정책 추진과 관련해 동맹과 긴밀히 협력하는 게 중요하며 동맹이 모르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정책의 성공에 대한 욕구가 극단적이 되면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 상의 없이 연합훈련과 같은 동맹 자산을 협상에서 써버린 것과 같은 일이 생긴다고 주장했습니다. 차 석좌는 또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는데 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맞지만 중국이 미국의 온전한 파트너는 아니라는 것을 바이든 당선인이 이해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서 중국과 미국의 이익이나 목적이 겹치는 부분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핵이 없고 궁극적으로 민주주의 체제로 통일된 한반도를 원하는 반면 중국은 한반도의 민주화를 원하지 않으며 현 상태가 유지되는 한 북한의 비핵화에 못 미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존 델러리 한국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 기고문에서 바이든 당선인이 최대한 빨리 한반도 정책 검토에 들어갈 계획을 발표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이는 지루한 일이 될 수 있지만 미국이 이 과정에서 무엇을 취해 어떤 정책을 세워나갈지에 있어 결정적으로 필요한 작업이라는 겁니다. 델러리 교수는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북한이 외교에서 우선순위가 낮음에 따라 대북 정책 검토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며 이는 잘못된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오바마 전 대통령은 2기 임기 마지막에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의 만남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 안보의 최우선 과제임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 산하 후보 연구소 마이클 오슬린 연구원은 안보 전문 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 기고문에서 바이든 당선인이 북한에 대해 어떤 정책을 취하든 임기 초에 어떤 형태로든 북한의 도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오슬린 연구원은 또 한국과 일본과 긴밀한 상의와 협력을 추진하는 게 매우 중요하며 바이든 당선인은 북한의 도발에 미국이 믿을 만한 대응을 하도록 함과 동시에 한국과 일본 정부가 이런 어려움에 맞서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에 대해 우유부단하다는 인상을 주는 건 세계에서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역에서 불안정한 움직임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한규입니다.
2020년은 미국에서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가 이뤄지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반도를 비롯한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친 한 해였습니다. 북한은 바이러스 차단을 이유로 연초부터 국경을 전면 봉쇄한 채 외부와의 인적, 물적 교류를 사실상 중단했고 이로써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이끌려는 미국과 한국의 움직임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VOA는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반도 상황을 분야별로 돌아보는 다섯 차례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순서로 풀리지 않는 남북관계에 대해 살펴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입니다.
올 한 해 남북관계는 1년 내내 변변한 대화 한 번 없는 교착 국면이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악화된 한반도 정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까지 겹치면서 문재인 한국 정부가 추진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한 발짝도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월 말 신종 코로나 발생을 이유로 최대 우방국인 중국과의 국경을 봉쇄하고 국가 비상 방역 체계를 선포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입니다.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해서 이 비루스가 침습할 수 있는 모든 공간들을 선제적으로 차단 봉쇄해서 감염 통로를 완전히 막는 것입니다.
올해 초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 대북 제재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려 했던 북한 개별 관광도 신종 코로나와 함께 동력을 잃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성 공동 연락사무소까지 잠정 폐쇄돼 남북 교류의 통로도 위축됐습니다. 북한은 3월과 4월 스스로 초대형 방사포라고 밝힌 단거리 발사체와 순항 미사일 등을 쏘며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한국의 집권 여당은 4.15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고 문재인 대통령은 4월 27일 남북정상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아 신종 코로나 위기를 남북협력의 새 기회로 삼아 방역협력의 길에 나서겠다고 밝힙니다. 하지만 4.27 판문점 선언 첫 사업이자 남북한 평화와 화해의 상징이었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6월 16일 북한의 일방적인 폭파로 사라지면서 남북관계는 위기를 맞게 됩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입니다.
쓰레기들과 이를 묵인한 자들의 죄값을 깨끗이 받아내야 한다는 격노한 민심에 부응하여 동남 사이의 모든 통신연락선들을 차단해버린 데 이어 우리 측 해당 부문에서는 개성 공업지구에 있던 북남 공동연락사무소를 완전 파괴시키는 조치를 실행했습니다.
이에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은 6월 4일 한국 내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비판하며 대남 군사도발 경고를 담은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이어 이튿날 통일전선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연락사무소 폐쇄를 밝혔고 9일엔 남북 연락채널도 폐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연락사무소 폭파 직후 북한의 행위를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당시 서호 통일부 차관의 한국 정부 입장 발표 내용입니다.
일방적으로 폭파한 것은 남북관계에서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비상식적이고 있어서는 안 될 행위로 이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강력히 항의한다.
김재일 부부장이 추가 담화를 통해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예고해 한층 고조된 한반도 위기 상황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군사행동 보류 지시로 일단락됐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김재일 부부장의 6월 대남 담화 공세는 대북전단 살포를 구실로 삼았지만 미북 정상회담 실패 이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미 지난해 말 천명한 정면 돌파전의 흐름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한반도 정상회교에서 한국 정부에 대한 불만, 근본적으로는 남북관계에서 합의했던 내용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 그다음에 결국 자기들이 원했던 북미관계에서 한국정부가 역할을 못했다는 점,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들이 모두 응축돼서 나온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전단이나 이거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후 남북관계는 소강상태로 접어드는 듯했지만 또 다른 악재가 불거졌습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방역을 위한 접경지역 비상조치를 취한 가운데 지난 9월 한국의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 북한 측 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겁니다. 북한군이 사살된 공무원의 시신을 불에 태웠다는 한국 군당국의 조사 결과 발표는 한국 내 여론을 들끓게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북한 측에 사과를 요구했고 북한은 이례적으로 최고 지도자의 사과의 뜻을 담은 대남 통지문을 곧바로 한국 측에 보냈습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9월 25일 북한의 대남 통지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한국 측의 공동조사 제안에 대해선 끝내 거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무원 피살 사건 와중에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남북 방역 협력을 거듭 제안합니다.
무엇보다 남과 북은 생명 공동체입니다. 감염병과 자연재해에 함께 노출되어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함께 협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역과 보건 협력은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과정에서도 대화와 협력의 단초가 될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연설에서 신종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남북이 다시 두 손을 잡기를 바란다는 유화 메시지를 보냅니다. 하지만 한국 측의 방역 협력 제안에 대한 호응은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개인적인 친분을 쌓았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여름 장마와 태풍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해 이를 복구하기 위한 내치에 집중하는 양상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당 창건 75주년 기념 연설 내용입니다.
특히 올해 예상치 않게 맞닿은 방역전선과 자연재해 복구전선에서 우리 인민군 장병들이 발휘한 애국적이고 영웅적인 헌신은 누구든 감사의 눈물 없이는 대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덕훈 내각 총리가 최근 금강산 관광지구를 현지 시찰하면서 독자 개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김 위원장이 지난해 10월 오랜 기간 사업이 중단돼 방치돼 있던 한국 측 시설을 철거하라고 지시한 이후 1년 2개월 만입니다. 북한은 내년 1월 8차 당 대회를 열어 새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국제사회 대북제재와 신종 코로나, 자연재해로 극심한 경제난에 처한 북한이 8차 당대회를 앞둔 시점에 이루어진 김 내각 총리의 행보는 대남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입니다.
한국 정부에게 북한이 원하는 것이 남북 합작사업, 특히 현금이 들어오는 금강산과 개성과 같은 사업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더불어서 바이든 새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대북정책 검토를 할 때 이런 남북합작사업은 예외로 할 수 있는 그런 설득 작업을 한국 정부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라. 그런 메시지도 담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남북한은 개성연락사무소 폭파 등 위기 국면을 거치면서도 대화의 불씨는 남겨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남북협력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한국과 미북 관계를 우선시하는 북한은 서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새해를 맞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내일은 다섯 번째 마지막 순서로 미중 갈등과 한반도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올해 유엔과 각국 정부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은 지난해보다 약 17% 줄었지만 대체로 예년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미국의 구호 전문가는 전체 지원 중 실제로 북한에 얼마나 구호품이 전달됐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유로 국경을 봉쇄했기 때문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0년 한 해 세계 각국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은 3,82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29일 UN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의 대북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액수는 지난해 4,590만 달러보다 17% 줄어든 것입니다. 하지만 3,940만 달러를 기록했던 2017년과 3,810만 달러를 기록했던 2018년과는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올해 북한에 인도주의 지원을 제공한 나라는 10개 나라로 2016년 이래 약 10개 나라가 매년 대북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스위스가 전체 지원의 30.4%인 963만 달러로 가장 큰 기부국이었고 한국은 19.4%인 614만 달러로 두 번째로 많은 액수를 지원했습니다. 이어 스웨덴이 350만 달러, 러시아가 300만 달러, 노르웨이 119만 달러, 캐나다 100만 달러, 독일 99만 달러, 프랑스 23만 달러, 영국 10만 달러, 불가리아 5,600 달러 순이었습니다. 분야별로는 영양 지원이 1,400만 달러로 전체 모금액의 37.4%를 차지했습니다. 또 보건 분야가 1,300만 달러로 34.7%였고 식수위생이 290만 달러였습니다. 올 한 해 집계된 세계 각국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 3,820만 달러 가운데 유엔 기구에 대한 지원은 3,300만 달러였습니다. 520만 달러는 스위스 개발협력청과 독일 카리타스 등 유엔과 별도로 진행된 사업에 기부됐습니다. 유엔에 지원된 3,300만 달러 가운데에서도 일반적인 인도주의 활동에 대한 지원은 2,950만 달러로 목표 모금액 1억 700만 달러의 27.5%에 그쳤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활동에 대한 지원은 350만 달러로 목표 모금액 3,970만 달러의 8.8%에 불과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미 북한위원회의 데니얼 워츠 국장은 2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UN을 통한 대북 지원액이 평년 수준이지만 그중 얼마나 실제로 북한에 지원됐는지는 매우 까다로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전미 북한위원회는 미국 구호단체 머시코가 설립했고 현재도 여러 대북 지원단체들이 가입해 있습니다.
Even though the level of funding for UN agency programming in North Korea has been about on an average level this year. There's I think some tricky questions about how much of that.
워츠 국장은 올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국경 통제 강화에도 일부 구호품은 확실히 북한에 전달됐지만 북한의 물품 반입 허가를 기다리느라 외국 항구에 인도주의 물품이 수주에서 수개월씩 발이 묶여 있었던 상황에 대한 보도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은 일부 코로나 대응품을 주기적으로 받았다며 연초에는 기존의 지원 프로그램에 속한 구호품을 반입했지만 여름에 홍수와 태풍 피해가 일어난 이후 김정은은 외부 지원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고 이후 물품 반입이 훨씬 어려워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워츠 국장은 현장에 눈이 많지 않아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을 정확히 알기 힘들다면서도 국경 봉쇄로 무역이 중단되면서 주민들의 식량 상황이 악화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 내 결핵 문제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Likely that they've run out of medicine to treat multiple drug-resistant tuberculosis some time ago. So it's likely that the patients who've started treatment
북한 내 다제내성 결핵약이 이미 다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고 환자들이 치료를 완료하지 못해 그들이 보유한 결핵균이 변이해 확산될 수 있는 등 향후 훨씬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워츠 국장은 글로벌 펀드가 지난해 1년 반 만에 대북 지원을 재개하기로 결정했지만 올해 실제로 다제내성 결핵약이 대규모로 북한에 전달되지는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인도가 지난 7월 100만 달러 상당의 항결핵제를 북한에 지원한 것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워츠 국장은 지금이 미국 구호단체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시기라면서 그들이 북한 내부에서 활동하지도 못하고 북한 내부가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알지도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 구호단체들은 최대한 빨리 대북 지원 사업을 재개하고 식량과 의약품을 전달하고 싶어 한다면서도 공급망을 복원하고 북한 현지 협력 상대와 관계를 맺는 등 사업을 복구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올 한 해 미국 재무부가 대북 제재 명단을 추가한 건수는 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중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28일 현재 미국 재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올해 대북 제재 대상 추가 지정 건수는 모두 4건입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올해 1월 대북 제재 대상 추가 지정 발표를 시작으로 3월과 11월 그리고 이달까지 총 4차례 제재 대상이 오른 기관이나 임무를 발표했습니다. 제재 대상별로 분류하면 북한 노동자와 관련해서 2건, 북한 해킹 그룹에 대해 1건, 북한 석탄 불법 수출과 관련해 1건입니다.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 문제와 관련한 제재 대상 지정은 각각 1월과 11월에 이루어졌습니다. 1월에는 북한 남강무역회사와 중국 베이징 숙박소가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 송환과 관련한 제재 위반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올랐고 11월에는 러시아에서 운영 중인 조선 철산 종합무역과 러시아 건설회사인 몽란 LLC가 북한의 강제노동 수출에 관여한 혐의로 제재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사이버 분야에서는 올해 3월 북한 해킹그룹으로 알려진 라자루스 그룹이 설치한 암호화폐의 돈 세탁에 연루된 중국 국적자 2명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달 해외자산통제실은 북한과 중국, 영국 등에 각각 본사를 둔 해운업체 6곳에 대해 북한의 불법적인 석탄 수출에 관여한 혐의로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제이슨 바틀렛 친 미국 안보센터 연구원은 2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재무부의 제재 대상 지정은 북한의 불법 자금 활동을 막기 위해 미국이 어느 분야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Because those illicit proliferation finance activities are directly linked to North Korea's
바틀렛 연구원은 북한 노동자 파견, 해킹, 석탄 수출 등과 같은 불법 확산 금융 활동은 북한의 제재 회피 전략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이라며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만큼 미국은 이를 막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예, 오택성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올해 총 4차례에 걸쳐 대북 제재 대상이 추가됐는데요. 지난 4년 동안의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가운데 연도별로 비교하면 어떤 수준인가요?
네, 올해 나온 4번의 재무부 발표 내용을 종합하면요. 개인 2명과 기관 10개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가장 적은 수입니다. 앞서 2017년과 2018년에는 9건, 12건의 제재 대상 지정 발표를 통해서 각각 130개 이상의 인물과 기관 등이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후 지난해에는 5건의 지정을 통해 약 40개 기관과 인물 등이 제재 대상으로 추가됐습니다.
네, 시간이 지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제재 이행 강도가 약화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요. 트럼프 행정부가 최대 압박을 강조했지만 실제로 이를 행동에 옮기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The Trump administration brags about having maximum pressure, but it's never been maximum. He announced
특히 2018년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전에 미국 법과 미국 금융 시스템을 위반한 300개 기관이 있다고 발표했음에도 이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고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신 미국 안보센터 제임스 바틀렛 연구원은요,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제재와 관련한 활동에 변화가 생긴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북한이 이와 같은 변화의 유일한 이유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the Treasury Department and all departments of the U.S. government has been very focused.
재무부뿐 아니라 다른 미국 정부 부처들이 중국과 러시아에 집중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인데요. 바틀렛 연구원은 중국의 미국 국내 문제에 대한 간섭과 미중 무역 전쟁 그리고 러시아의 국방 국내 문제 간섭 등이 북한 활동의 많은 부분과 미국의 대북 정책을 덮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재무부의 제재 대상에 오른 인물과 기관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네, 재무부 발표에 따르면요. 490개 단체와 개인이 이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요, 개인 177명과 그리고 기관 313곳입니다. 개인에는 김여정 당 제1부부장,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최령의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등 북한의 최고위 관리뿐 아니라 북한 해킹그룹 라자루스가 절취한 암호화폐 돈 세탁에 연루된 중국인 테니닌과 리자동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기관에는요, 국방과학원, 정찰총국, 조선무역은행, 노동당 선전선동부와 조직지도부, 노동당 39호실 등 북한의 핵심 기구들과 만수대 해외개발회사그룹, 라자루스와 블루노로프, 안다리엘 등이 적용 대상에 올랐습니다.
제재 대상 추가 지정 외에 재무부가 북한 제재와 관련해서 취한 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네 건의 제재 대상 지정 발표 외에 주목되는 재무부의 조치는 대북주의보 발령입니다. 재무부는 올해 세 차례에 걸쳐 대북주의보를 발표했는데요. 첫 주의보는 4월에 발표한 사이버 범죄에 대한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5월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에 관련한 주의보, 그리고 세 번째가 9월에 나온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주의보입니다. 사이버 주의보는 북한이 사이버 범죄를 통해 전 세계 금융기관을 공격하고 이를 통해서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이에 따라 관련 기관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이런 행위에 가담하는 자들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관한 조치는 다소 새로운 분야 아닌가요?
네, 사이버와 관련해서는 지난 4월의 주의보가 첫 번째였는데 그만큼 미국 정부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틀렛 연구원은 사이버 분야에 대해 규제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실제 북한이 이를 이용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It's very hard to regulate. It's very hard, therefore it's very hard to punish. And North Korea has been taking advantage.
미국이 북한의 사이버 활동과 관련해 움직임에 나선 것은 긍정적인 일이며 앞으로 이 분야에서 더 많은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밖에 두 개 주의보는 각각 북한의 불법 해양 활동 그리고 탄도미사일 부품 조달 활동 등을 경고하며 이를 막기 위해 어떤 조치들이 취해져야 할지를 명시한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택성 기자였습니다. 북한이 5년 만에 여는 노동당 8차 대회 개최 시기를 내년 1월 초순으로 공표했습니다. 새로운 경제발전 계획과 향후 대외 정책 노선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과거와는 다른 형식으로 치러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2차 정치국 회의가 29일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됐다며 정치국은 당 제8차 회의를 2021년 1월 초순 열기로 하는 결정을 채택했다고 30일 보도했습니다. 정치국 회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김재룡 당 부위원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됐습니다. 이번 발표는 지난 2016년 7차 당 대회 때와는 달리 구체적인 개회 날짜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 당 대회는 통상 며칠에 걸쳐 열리곤 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의 생일이 1월 8일인 점을 고려해 북한이 당 대회 일정을 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당 각급 조직 대표회에서 선거된 대표자에 대한 자격 심사를 진행하고 결정했고 8차 당 대회 집행부와 주석단, 서기부 구성안, 당 대회 의정에 따르는 일정을 토의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당 대회를 위한 사전 행사인 각 지역과 부문별 당 대표회가 이미 열렸고 당 대회에 참석할 대표자들도 모두 뽑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이 당 대회 개최 전 일찌감치 장소와 날짜를 공개하고 사전 준비 과정을 보도하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린 게 관례였는데 이번에 이런 것들이 생략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7차 당 대회 당시엔 약 한 달 전부터 매체에서 시, 군, 구 당 대표회 소식을 알렸고 개최 열흘 전에 정확한 개회일을 공표했습니다. 홍 실장은 당 창건 75주년 기념식처럼 세계 이목을 끌기 위해 의도적으로 진행 상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추측도 가능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홍 실장은 초특급 방역을 하고 있는 북한이 대규모 인원이 같은 공간에서 밀집해 치렀던 그동안의 당 대회 방식을 이번엔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4.25 문화회관에서 2,700명에서 3,000명이 같이 그 공간에 있어야 되거든요. 이걸 정상적으로 이 코로나 초특급 방역 단계에서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것이 당대회에서 내놓을 방역이 최대의 성과라고 얘기할 때 과연 거기에 맞는 이쪽 형식이냐. 근데 이런 보도 과정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일단 선출은 했지만 뭔가 형식적 변화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조선중앙통신은 또 정치국 회의에서 당 제8차 대회에 상정하게 될 일련의 중대한 문제들에 대해 심도 있게 연구 토의하고 해당한 결정을 채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이미 8차 당 대회를 통해 새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 기구 개편과 당 간부 물갈이 인사도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미국과 한국을 겨냥한 대외정책 노선을 공표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은 당 대외 성격상 대외정책이 주된 의제는 아니지만 대외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조 바이든 미 차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아직 불분명하고 당 대회 개최 시점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전이기 때문에 북한이 기존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메시지를 관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자신들은 핵 보유 국가인데 이걸 뭐 다른 나라를 공격하기 위한 게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이런 그 환경, 핵을 개발했던 이제 그 원인이 없어지면 비핵화한다라는 거니까 이제 그게 이제 사실상 이제 군축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최근에 이제 바이든 정부 들어서도 이제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뭐 군축으로 간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니까 아마도 이제 그 입장을 타고 들어갈 것 같아요.
홍민 실장도 표현의 강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미국과의 협상 여지를 남겨놓되 미측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전략무기 개발을 지속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홍 실장은 이번 당 대회에서 나올 경제정책 기조와 관련해 국제사회 대북 제재와 신종 코로나 사태 등 여건이 달라진 게 없다는 점에서 기존 정면 돌파전 이외에 대안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홍 실장은 다만 민간 영역의 시장화를 보다 제도화하는 조치를 취할지 여부에 주목했습니다.
집권 이후에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이라고 해서 김정은식이었던 경제관리 방법을 제도적으로 조금씩 만지작거리면서 진행이 왔는데 이번에 이제 그거를 조금 더 과감한 방식으로 입법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좀 더 분권화하고 세금 징수 체계를 더 강화하고 또 민간 영역의 시장화 부분을 통제하지는 않지만 제도적 영향을 끌어들이는 작업들을 좀 더 완성하지 않을까 이제 예상이 되고
한편 북한이 8차 당대회를 앞두고 진행했던 주민 노력동원 속도전인 80일 전투가 30일 막을 내렸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정치국 회의 소식을 전하면서 80일 전투 기간 각 분야에서 혁신적인 성과와 전진을 이룩해 8차 당대회 소집을 위한 훌륭한 조건을 마련했다고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80일 전투의 당초 목표였던 신종 코로나 방역과 수해 복구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었고 농업과 산업 생산량 증대도 구체적인 성과로 제시된 게 없어 원론적인 구호에 그쳤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 해병대와 일본 육상자위대가 최근 미국산 수직 이착륙기의 상호 운용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수직 이착륙기는 일본이 최근 창설한 사실상의 해병대 전력에도 도입될 전망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해병대는 28일 일본 육상자위대와 포레스 라이트 연례 연합훈련을 지난 3일부터 21일까지 일본 군마현에서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포레스 라이트는 미 해병대와 일본 육상자위대 동부방면대 간 연대 강화를 위해 고안된 연합훈련으로 공중기동전력의 공격과 방어전술 양성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훈련은 일본이 지난 7월 미국이 동맹국 가운데 처음 도입해 운용 중인 육상자위대 V-22 오스프리 항공편대와 상호 운용성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미 해병대는 밝혔습니다. V-22 오스프리는 틸트로터로 분류되는 수송기로 기존 헬리콥터의 느린 속도와 수송기의 착륙 제한성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틸트로터는 회전축과 면을 직접 기울여 수직 상태에서는 헬리콥터처럼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고 수평 상태에서는 고정익기처럼 고속 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2007년 첫 도입한 V-22 오스프리의 경우 시속 446km의 순항 속도에 최대 32명의 병력을 탑재할 수 있고 화물도 9,070kg을 내부에 적재할 수 있어 기동성 면에서 특화됐다는 평가입니다. 미 해병대에 따르면 일본이 5년간 17대를 실전 배치할 계획인 육상자위대 소속 V-22 오스프리의 경우 지난달 첫 항공작전에 투입됐습니다. 훈련에 참가한 미군 부대 가운데 항공훈련은 오키나와에 배치된 해병대 중형 틸트로터 편대 265가 주축이 됐습니다. 이 부대는 한반도 유사시 가장 먼저 증파되는 제31 해병원정대의 항공전투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미 해병대는 일본 본토에서 훈련을 실시한 배경에 대해 조종사들을 오키나와에 없는 다양한 전장 환경과 착륙 지형에 노출시킴으로써 신속한 결정샘법을 증진하기 위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최근 미군과의 연합훈련을 통해 전체적인 상호 운용성 역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말 일본 근해에서 실시한 연합훈련 킨소드의 경우 4만 6천여 병력이 참가한 가운데 제3해병원정군과 일본 수륙기동단이 연합상륙훈련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수륙기동단은 2018년 창설된 육상자위대 소속 첫 상륙부대로 일본은 향후 기동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V-22 오스프리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미 태평양 해병대 사령관을 역임한 월러스 그렉슨 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9일 VOA에 이번 훈련은 일본 자위대의 전반적인 기동성과 투사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The Japanese Self-Defense Force has to be able to maneuver among these islands and project air, ground, and sea forces.
특히 중국의 군사적 도발이 강화되는 시점에서 헬기보다 속도가 빠르고 적재량이 더 많은 V-22 오스프리 도입은 최근 일본이 창설한 수륙기동단과 함께 6,852개의 섬으로 구성된 일본 열도 특성상 방위에 반드시 필요한 전략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일본이 상륙 기동부대 강화를 통해 한반도 개입 역량을 늘리고 있다는 일각의 의구심에 대해선 센카쿠 열도 등 일본 남서부 도서들이 직면한 중국의 위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would certainly not support any hostile activities by anybody going either direction over Dokdo or Takashima.
그렉슨 전 차관보는 일본의 독도 점령 가능성에 대한 한국 내 우려를 알고 있다며 그러나 미국은 독도를 둘러싼 장래와 관련해 어떤 적대적 행위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3천여 명의 연대급 규모인 일본 상륙부대의 한반도 유사시 급파 가능성도 비현실적이라며 현재 동북아에서 미일 동맹은 중국, 북한, 러시아를 동시에 상대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일본 열도 전체를 방어하기도 벅찬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북한도 일본의 수륙 기동단 역량 강화와 미일 연합훈련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북한 관현 조성중앙도시는 지난 2월 논평에서 일본 수륙기동단과 미 해병대의 상륙훈련에 대해 일본이 한반도 침략 야망을 노골화하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일연합훈련 강화 추세를 빌미로 미한 동맹뿐 아니라 한일 관계를 분열시키기 위한 이단계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Well, because North Korea doesn't want good rel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North Korea wants to destroy the U.S. alliance system.
특히 북한은 동북아 내 미국의 동맹 체계 분열을 목표로 하면서 미일 동맹을 장애 요소로 간주하고 있다며 미한일 삼각 연대 강화를 정해야 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지적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최근 한일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점을 북한도 인지하고 있다며 미일 연합훈련 강화를 빌미로 한국 사회 내 미일 동맹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한반도 인근에서 일상화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공중 전략 훈련에 대한 체계적 대비를 촉구했습니다. 두 나라 공군이 연합 훈련을 벌이며 한국 방공식별 구역을 마구 드나드는 것은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며 미한 군사 공조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에서는 지난 22일 재발한 중국 러시아 전투기들의 카디즈 진입을 철저히 계산된 장기적 대외 전략의 일환으로 간주하면서 미국의 강력한 지원 아래 한국이 단호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당일 미 국무부가 중국 러시아 군용기의 대규모 출격을 도발적인 공군 작전으로 규정하고 영내를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시도를 막겠다고 즉각 반발한 것은 점증하는 두 군사 강국의 무력 시위에 대한 미 조야의 위기의식을 반영합니다. 버웰벨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28일 BOA에 중국과 러시아의 도발은 사전에 조율된 것이 명백하다며 중국과 러시아 모두 양국군이 한국과 일본을 겨냥한 작전을 거의 돌발적으로 동시에 벌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모의했다는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주한미군 사령관과 유엔군 사령관, 한미연합사령관을 역임한 벨 전 사령관은 우리의 상호방위 조약이 확고한 가운데 한국이나 일본 혹은 두 나라 모두를 공격하는 것은 곧 미국에 대한 공격이기도 하다며 비행 계획을 통보하지 않은 채 방공식별구역에 침입한 것은 한국과 일본, 미국에 중대한 우려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러시아 군용기가 동시에 카디즈에 진입한 것은 지난해 7월 두 나라 연합훈련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당시에는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3대가 카디즈에 진입했지만 이번엔 19대가 무더기로 출격해 파문이 일었습니다. 전 미 국방부 고위관리를 비롯한 군사 전문가들은 앞으로 한반도 주변을 종횡무진하는 중국 러시아의 공군작전이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미국의 대중공세에 맞선 두 나라의 전략적 협력이 한국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는 수위와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영내 무력 시위와 관련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초점을 맞추며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있는 미국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했습니다. 영내 영향력을 늘리려는 미국을 향해 무슨 일을 하든 두 태평양 국가를 먼저 상대해야 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Don't forget the U.S. government now is saying we're going to focus on the Pacific.
더 나아가 중국과 러시아가 이런 행동을 통해 영내 평화가 정착되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미국 간 평화조약 체결 필요성을 부각시킬 수 있지만 그런 수사는 무의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들어 중국과 러시아는 공관 관계를 대외에 과시하며 동반자 국가로서 광범위한 협력을 부쩍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8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나누며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전략적 지도력을 발휘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벨 전 사령관은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 등과의 군사적 조율 없이 방공 식별구역을 비행하는 일이 너무 잦아졌다며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두 나라가 북한을 지원하고 북한과 더불어 싸울 수 있다는 신호를 한국과 일본, 미국에 보내려는 의도라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의 동맹이 미중러 세 강대국 간 긴장의 근원이며 미국과의 동맹을 끝내고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지도력, 즉 무언의 패권을 받아들이는 것이 한국과 일본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중러가 미국에 맞서기 위해서는 연합훈련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관영 매체 등을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지난 24일 중러가 연합훈련을 진행하자 미국과 아시아태평양 동맹국, 일부 서방 국가가 큰 관심을 보였다면서 우리는 중러가 과거에 너무 적은 연합훈련을 했기 때문에 이런 관심을 받게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렐프코사 태평양 포럼 명예회장은 러시아와 중국이 방공 식별구역에 거듭 진입하고 있는 것은 거대한 두 나라가 서로 협력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겠다는 의지를 한국 등에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무슨 목적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중국이나 러시아의 동기가 무엇이든 방공 식별구역 침입은 중국의 부상이 완전히 평화롭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중국은 원하면 무력적인 위협을 서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이클 오헨론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번 사건은 우려스러운 일이지만 국제적인 맥락에서 볼 필요가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군은 때로는 개별적으로 가끔은 함께 미국의 동맹과 미군에 누를 끼치면서 그런 활동을 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비군사적인 방식을 택하고 그 과정에서 냉정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중러의 영내 군사작전이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아태 전략을 겨냥하는 만큼 미한 동맹이 더욱 단호한 공동 대응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벨 전 사령관은 평화와 자유를 사랑하는 모든 나라, 특히 한국은 이런 도발적 침입에 강력히 항거해야 한다며 이런 행동을 예산일로 받아들일 경우 한국은 자유를 확고히 지킬 의지가 없으며 미국과의 동맹이 약화하고 불확실해지고 있다는 인식을 중국과 러시아에 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 모두의 방공식별구역을 예고 없이 부적절하게 침범하는 것은 위험하고 의도치 않게 불가피한 군사적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강력한 외교적 메시지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주권국으로 자국 영공과 고유 영토를 방어할 권리와 책임이 있고 미국도 같은 외교적 대응을 하면서 한국과의 동맹이 강력하고 확고하다는 것을 모두에게 확신시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부 전 차관보도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에 공식적으로 항의하고 미국 역시 이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ou want to, you know, launch a formal protest and, you know, South Korea should do it and the United States can back it up.
코사 명예회장은 한국의 적절한 대응책은 미한 동맹을 강화하고 대공 방어 능력을 끌어올리며 중국을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벨 전 사령관은 더욱 구체적으로 한국은 방공 식별구역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침입에 대해 유엔에 이의를 제기하고 미국과의 군사동맹에 대한 한국의 공약을 재확인하며 특히 탄도미사일 요격체계인 패트리엇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추가로 구매하거나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현재 한국의 가장 두드러진 취약점은 불충분한 공중방어 자산이라며 한국의 주권과 자유에 대한 의지를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이해시키기 위한 최선의 방안은 전쟁 발발 시 이 세 나라 모두를 심각하게 징벌할 수 있는 군사적 역량을 갖추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자국 방공 식별구역이나 고유 영토에 대한 어떤 침입에도 대응할 수 있는 협력과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일본과 군사적 동반자 관계 구축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벨 전 사령관은 2차 대전 중 한국민에 대한 처우 등 일본과의 역사 문제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의 주권과 국민에 대한 위협은 일본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라는 점을 깨달을 때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평안 남북도 오전 오후 모두 대체로 맑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4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6도, 남포 아침 기온 영하 11도, 낮에는 영하 5도까지 오릅니다. 신의주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6도, 낮 기온은 영하 6도가 되겠고요. 중강 아침엔 영하 23도, 낮엔 영하 10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계 아침 최저 기온 영하 22도, 낮 기온은 영하 10도가 되겠습니다. 황해도 오전에 흐리다가 차차 맑아집니다. 해주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1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3도, 개성 아침에는 영하 14도, 낮에는 영하 3도, 사리원 아침에는 영하 14도, 낮 기온은 영하 4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함경 남북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후에는 곳에 따라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함흥은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7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3도, 풍산 아침에 영하 24도, 낮에는 영하 17도가 되겠고요. 원산 아침 기온 영하 11도, 낮 기온은 영하 2도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정진 아침 기온 영하 14도, 낮 최고 기온 영하 5도, 삼지연은 아침 영하 28도, 낮 기온은 영하 20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해상은 동해서해 모두 맑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1.5에서 3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안소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Now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Jung, 다양한 문화가 한데 어울려 사는 나라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용광로입니다.
미국은 샐러드볼입니다. 네, 오늘의 미국이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위대한 정치인 발명가
그렇게 전문적인 아이디어를 내놓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네요.
나는 14살 때 무엇을 했나 생각해보니까 참 한심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탐험가. 자, 루이스와 클라크가 감행한
기업가.
세계 최강의 아메리카를 건설하는데 앞장선 이들입니다. John H. Glenn has the town at his feet.
Up Lower Broadway from Bowling Green.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빼놓을 수 없는 공로자들입니다.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이들도 이 사회의 영웅들입니다.
오늘은 나이 78세에 그림 그리기를 시작해서 미국의 국민 화가로 추앙을 받게 된 모세스 할머니입니다.
오늘날의 미국을 일궈놓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인물 아메리카 매주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뉴스가 어렵다고 느낀 적은 없었습니까?
Police Director General Ronald De La Rosa said Monday that
Chief Prosecutor David Schwendeman said he would step down.
Netanyahu said was an Iranian drone after its incursion into
화제가 된 뉴스의 배경이나 설명을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든 적은 없었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여기에 대답이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마련해드리는 코너 뉴스 따라잡기를 들으시면 뉴스의 겉과 속을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는 한 주간 화제가 된 뉴스를 자세하게 전하고 뉴스 속 인물도 소개합니다. 뉴스 따라잡기는 매주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새벽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스라엘이 30일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인근 군부대에 공습을 가했습니다. 시리아 언론에 따르면 이스라엘 전투기가 이날 다마스쿠스 인근부대에 한 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했습니다. 이번 공습은 시리아 방공부대를 겨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런던의 본부를 둔 시리아 내전 감시단체인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레바논 국경과 가까운 자바다니 마을의 방공진지가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인권관측소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올해 들어 시리아 전역을 30차례 이상 공습했습니다. 이스라엘은 2011년 시리아 내전 발발 이후 알 아사드 대통령을 지원하는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 시리아에 대한 공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 유럽연합 EU를 완전히 탈퇴하는 영국이 베트남과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했습니다. 양측은 30일 런던에서 FTA에 서명했고 31일부터 발효됩니다.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성명에서 이번 FTA 체결이 베트남의 의류, 신발 제품, 쌀, 해산물, 원목 가구 등 수출 증대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양국 간 포괄적이고 장기적이며 지속 가능한 경제 협력의 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FTA 체결은 영국의 EU 탈퇴에 따라 기존 EU 베트남 자유무역협정을 대신하는 성격입니다. 한국행을 시도하던 탈북민 5명이 지난 9월 중국 공안에 체포돼 북한으로 송환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와 토마스 오헤나 퀸타나 북한 인권특별보고관 등 유엔 측은 이와 관련해 지난 10월 27일 중국 정부를 우려하는 표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인권 최고대표사무소가 공개한 서한 등에 따르면 49세 여성과 14세 소녀, 6개월 임신부 등 탈북민 5명은 한국으로 가기 위해 지난 9월 12일 중국 선양에서 출발했으며 다음 날인 9월 13일 중국 황다오에서 체포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엔 측은 중국 정부에 탈북민 체포 구금에 대한 법적 근거와 혐의, 탈북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등에 대해 질의했고 유엔과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송환 조치를 중단하고 유엔 기구와 국제 적십자사 등의 탈북민에 대한 접촉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세부 내용은 해당 국가의 외교 관계 등을 고려해 공개할 수 없지만 중국 내 체포 탈북민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 복송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 정부는 올해 1월 이란 테헤란 상공에서 격추된 우크라이나 항공 여객기의 희생자 유족에 각각 15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했습니다. 이란 국영통신은 30일 이란 법무부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항공 여객기 격추 사건은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임박한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올해 1월 3일 미군이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이란 군부 실세 가셈 솔레이마니 혁명 수비대 쿠두스군 사령관을 무인기로 공격해 사망했습니다. 그러자 이란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1월 8일 미군이 주둔한 이라크 군기지를 향해 탄도미사일 22발을 발사했습니다. 탄도미사일이 발사된 지 1시간여 뒤인 오전 6시께 우크라이나 여객기가 테헤란 국제항공에서 공항에서 이륙해 이란군이 쏜 미사일 2발을 맞아 추락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여객기에 탄 승객과 승무원 176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 여객기를 미국이 이라크에서 테헤란을 향해 쏜 순항미사일로 오인하고 실수로 격추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영국발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미 콜로라도주 보건당국은 29일 20대 남성이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을 확인하고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최근 여행 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보건당국은 이 남성이 현재 덴버 인근 엘버트 카운티에서 격리 중이며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면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CDC는 지난 22일 영국에서 발견된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에서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미 미국에 전파됐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전염력이 최고 70% 정도 강하지만 더 치명적이지는 않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 장량이었습니다. 12월 31일 목요일